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지난 7월에 안동 하회마을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살, 6살 때 한국을 떠나 선교지를 갔다가 2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내 가족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안동은 한국적인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유교 문화의 본산지로 낙동강이 굽이굽이 돌아서 천혜의 요새처럼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여서 더욱 유명해졌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안에는 충효당이 있는데 이곳은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냈던 서해 류성룡의 종가로서 그곳에서 류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되돌아보고 후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충효당 옆에는 영모각이 있는데 거기에 징비록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징비록을 보면 당시 선조 임금이 마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은 참 비슷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군 절도사인 이순신, 연전 연승하며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해내고 또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내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자 선조 임금은 장수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선조는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백성들의 지지까지 받는 장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죽이려 했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의병장이었던 김덕룡을 이몽학의 난에 엮였다는 이유로 투옥하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선조 임금은 서슴없이 행함으로 나라를 더욱더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왕이 점점 그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다윗이 부각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으로서 확고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이 그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여러 번 실책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상실해 갑니다. 이에 반해 한낱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백성과 대신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차기 임금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울의 실책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몰락의 발단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나였습니다. 내겐 천천함을 그가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네.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사울을 낮추려는 의도는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가진 강박관념과 자기 왕권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그 노래의 일부의 가사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교 심리에 사로잡히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비교의식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교의식이 나쁘게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형상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거두어 갑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여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기만 합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부탄은 2010년에 유럽의 신경제재단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답변한 덕분입니다. 지금의 신계 왕구츠 전 부탄 국왕이 이미 70년대부터 국민총생산지수인 GNP에서 벗어나서 국민행복지수인 GNH를 꾸준히 추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사울은 첫째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쾌하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둠으로 나쁜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담아두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증폭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확대 발전시키게 되니 더욱 초조해지고 극단적이 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은 오히려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으며 목숨을 걸고 나라와 사울을 구해준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로 확대 해석하여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격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분노 조절 문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각하게 상처를 주고 후유증을 남깁니다. 군대 안에서도 분노 조절을 못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뉴스에도 등산길을 가던 사람이 길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그냥 스쳐 지나가자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흉기를 꺼내어 찌르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이 있을 때에 반사적으로 격한 감정이 나와서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울은 눈에 거스리는 다윗이 나타나자 그에게 창을 들어 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자기 권력을 마음껏 남용함으로 충신 다윗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을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사울의 잘못은 그 분을 계속 간직하고 정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오옌입니다. 그 뜻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보다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질투와 적의로 다윗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는 일마다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사울은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시기 질투에 빠져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악한 영에 사로잡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젊은 지도자의 출현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국가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상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함이니라. 속으로는 다윗을 업시할 생각을 하면서도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골리앗을 없애는 사람에게 딸을 주어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짜 속셈은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를 없애겠다는 나쁜 흉계입니다.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는 사람은 겉다르고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가와 연결지어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울의 속셈은 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자신의 딸의 사랑마저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기 딸마저 올무로 이용하려는 계략을 가진 사울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결혼을 이용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결혼하는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를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위가 되라고 했을 때에 극구 마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포피 100개면 된다라는 그 말에 그 정도의 결혼 지참금이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미갈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블레셋군의 포피 200개를 베어다가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사울의 계략은 다윗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를 사위로 맞았지만 그리고 그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는 그를 더욱 두려워하고 그를 경계하며 평생 동안 그를 대적하며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바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이 서고 나라가 견고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르는 과정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책망하며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 왕에게는 국가적으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였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는 가장 좋은 충신이요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던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에서부터 미갈과 결혼하기까지 그 어디에도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직접적인 반역 행위를 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의 충신이여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왕국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사울은 정반대로 그를 더욱 두려워하였고 이후로 죽을 때까지 평생의 대적이 되어 원수 관계로 악연을 고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자녀인 메랍과 미갈과 요나단이 받을 상처와 아픔은 어디에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안타까운 후반기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갖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언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신성한 것으로 이 둘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자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와 다윗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윗에게 의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깊이 신뢰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므로 그들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하여 돌아온 그 다음 날 다윗은 궁정에서 예전처럼 왕의 정신분열 증세를 나아지게 하려고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고 했습니다. 자기 역할과 이치를 알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며칠 전에는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그가 오늘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수금을 들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울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궁정에서 떠나게 하려고 현장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곽에서 국방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13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가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에서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함께 지내며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의미로 백성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살피고 파악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도 백성들과 밀착된 삶을 살면서 그들을 돌봄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궁정에 있을 때에나 멀리 변방에서 일할 때에도 그는 지혜롭게 충실하게 행동하였고 외곽에서 바닥 인생을 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며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온유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기에서 두 피하였다, wise of라는 원어의 뜻은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창을 던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의 창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울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다윗의 온유함과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귀한 자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은 훗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의가 그입니다. 심의는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자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연단하고 단련시키며 그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다 창을 던지는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미친 사울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왕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 나라가 어떤 위험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사울은 모든 미친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창을 던지는 일도요.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왕들은 그렇게들 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빼어 미친 사울왕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또 다시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이지요.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사람 대신 몇몇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측한 대로 종종 고통을 안겨주는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이지요. 다윗은 한때 이 학교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점점 더 미쳐감에 따라 다윗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궁정에 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가 진정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권위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을 위해 선택된 깨어지지 않은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한 것이지요. 다윗은 숨을 들여 마시고 그의 미치광이 왕 밑으로 들어가 지옥과도 같은 그 길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시켰습니다. 사울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한 마음으로 급히 서둘러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강하게 단련시키며 훈련시켜 왕으로서의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는 말씀이 네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당신의 섭리에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을 택하고 나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자기와 자기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 다윗, 주변 백성들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그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겼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한참 정성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진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왕의 자리와 권위들을 지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세례 요한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왕의 부르심을 받아 사울 임금 앞에 나아가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유명한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크 시대 초기 대표적인 이탈리아 화가인 미켈란젤로 메리시. 그러나 이 이름보다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마지막 작품인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돌팔매를 명중시켜 죽인 뒤에 그의 머리를 칼로 베어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다윗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한에 찬 표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는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다 빠져나간 창백한 얼굴에 돌에 맞아 피멍든 이마, 미처 다 감지 못한 눈, 죽음의 순간에 부르짖었을 법한 비명의 흔적인 벌려진 입. 이 그림이 충격적인 이유는 카라바조가 골리앗의 얼굴을 바로 자신의 얼굴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어쩌자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이토록 자학적인 방식으로 죽은 악당의 얼굴로 형상화한 것일까요? 1571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난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을 능숙하게 다루는 혁신적인 명암법의 화가로서 당시 로마 최고의 화가로 인정을 받아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담은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늘이 있듯이 카라바조에게는 천재성 못지 않은 난폭성이 있었습니다. 높아져가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화실 밖에만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곤 했던 카라바조는 보름 동안 일했으면 한 달을 떠돌아다니며 사고를 쳤습니다. 7차례 내 감옥에 갇혔지만 매번 어렵지 않게 풀려났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재능을 아꼈던 고위층 후원자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06년에 이르러 카라바조는 막강한 후원자들조차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카라바조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토마소니와 테니스 게임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패싸움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단검으로 그를 찔러 숨지게 합니다. 카라바조는 즉시 도망을 쳤고 죽을 때까지 몰타에서 시칠리아, 나폴리로 이어지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카라바조는 죄의식과 불안,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무렵 교환에게 사면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생각해 납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는 자책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자신을 골리앗으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겸허함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기원했던 것으로 평론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그림 속의 다윗 또한 카라바조의 젊은 시절의 얼굴인 것입니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나이 든 자기 얼굴을 골리앗의 모습으로 그리고 젊은 날에 순진하고 순수했던 자신의 얼굴을 다윗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서 승리자 다윗인 동시에 패배자 골리앗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공부하면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여 생각했습니다. 카라바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작품 이야기는 내 안에 사울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이 또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만이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이 탐욕과 이기적인 감정에 휩싸여 스스로도 조절하지 못하며 파멸의 길로 가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득권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누구라도 사울왕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록 스스로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간 패배자로 남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두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우리 각자의 현재의 모습을 정시하면서 또 한 눈으로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다윗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꿋꿋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작별한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승화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해갈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다양한 감정과 기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추스르려 할 때에 그것은 더 큰 올무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투와 욕심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고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겸손히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다루어 가시는 길을 변치 않고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